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이 귀한 한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나타나서 이 말씀의 참된 뜻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의 대의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의 핵심 구절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소 좀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늘상 읽다 보니 그저 이 말씀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걸린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혹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라고 되어 있으면 좋을 법한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실 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지는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의가 드러나기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해 기초에서 마틴 루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아니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훌륭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수도원 계율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는지 만약에 수도사가 계율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해 성사를 반복하기도 하고 금식과 고행과 금력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너무 자주 과민하게 하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신부가 당신 너무 과민한 게 아닌가라고 질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자신의 기억을 계속 더듬어가면서 죄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낸 죄를 고해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때때로 3일씩 빵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고 지내는 이런 날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고행들, 이 경건과 선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와 금식 또한 고행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루터의 양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까지 모자라. 아직까지 다 되지 않았어.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어. 너에게는 아직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어. 라는 이 마음의 음성을 늘 듣고 늘 마음은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오카리만큼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욱더 평안과 안정은 사라지는 이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틴 루터가 이런 상황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율법이 명령하는 것들은 설령 우리들이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절망의 상태로 내몰려서 그렇게 나를 불공평하게 다룬 것 같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독하기 시작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실제로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화를 내고 불평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으로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단어를 두 번 사용해서 나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17절 말씀은 16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의 의라고 하는 계시가 복음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항상 신은 의로운가 하는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을 발견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신의 존재성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세상 가운데 찾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 세상도 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마음에서 과연 이 세상이 의로운가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의로운데 의로운 세상이 다스리는 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불의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린가 하면 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이 온 우주 세상이 이 세상 만물이 도덕적 원리에 따라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관계를 맺으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이 맹수가 식물을 먹을 수 없고 소가 동물 사료를 먹을 수 없습니다. 동물 사료를 먹으면 소가 미치는 거죠. 광우병에 걸리는 거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도덕적 원리에서 지배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양심에도 새겨져 있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심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는 회의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신자들까지라도 시편이나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복음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 안에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복음 표현은 복음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의 간단한 도식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회복하는 매우 넓은 방편으로 이해하지 그냥 아무 때나 살다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 그랬죠? 복음 안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의는 인류,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필요로 하지만 결핍된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이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아니고 루터가 오해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 하나님만 갖고 있는 절대적인 의가 아닌 상대적인 의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의는 창조주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의예요. 우리는 그 의를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하시는 방식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실력이 국가대표급 수준의 탁구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도 있죠. 그 다음에 뭐 5부, 6부도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 수준에 각각 이 다른 사람들, 수준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그 사람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1부 리그는 거의 선수처럼 쳐주겠죠. 그 다음에 6부 리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쳐줄까요? 그리고 탁구 라켓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제가 어떻게 그를 훈련시키겠습니까? 뭐 답은 뻔하죠. 그의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끌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끌어올리는 식으로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력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면 어떻게 상대방이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가리켜 상대적인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좀 배웠다는 사람, 실력 있다는 사람이 자신의 그 잘남과 울음을 드러낼 때 그런 식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겸손함을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의를 드러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정지하고 판단하고 갈구고 나무라는 방식으로는 그 사람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처방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짖고 뭐라 그러고 다른 의사한테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침을 받을 수 없겠죠. 결국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사는 그 의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고신의료원을 세운 장기려 박사를 아시죠? 성산재단도 있는데 그분이 부산에서 평양의대를 나왔잖아요. 부산에서 개업을 이제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장기려 박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치료를 해주고 뒷문으로 환자를 도망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거죠. 루터가 오해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의를 자신에게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그냥 쓸어버리는 방식이 아니었죠. 목자처럼 그를 인도하고 계속해서 다독이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선자를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 의를 갖고 있는 주님과 상대가 안 돼요. 상대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상대가 되지 않는 죄인인 우리들과 관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영생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항상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율법이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침 받으면 율법의 고상 앞에 탄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조금의 생각도 품지 않도록 야 정말 이런 가르침 어디에서 살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탄성을 지르지만 정작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결과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경험하면서 사시죠. 왜 나는 들어도 왜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해도 왜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은 이것뿐인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가르침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한 마음의 공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율법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주권적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영생은커녕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분을 섬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말았고 결국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 나선 땅,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성화의 차원에서 지킨 의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항상 칭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밖에서 확인해야 돼요. 낯선 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의로만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해야 되지 우리의 정서와 감정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부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면 뭐 좀 구원받은 사람 같이 느껴졌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구원의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행한 의는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걸림돌을 갖고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그래도 내가 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좀 이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의고 하나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불의한 자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의를 마련하시고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일을 그냥 선물로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로워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5절이나 혹은 25절부터 26절에서처럼 속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동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만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속한 의와 반대되는 의를 가르쳐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에 반대는 불의가 아니고 인간적 의입니다. 사람의 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고 복음 안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은 불의한가라고 묻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복음이 인간편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구원을 주시는 자비로운 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도구요 방식이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드러난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라는 이 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어떤 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해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요. 루트의 삶이 증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했던 사람이 그토록 몸부림쳤지만 의로울 수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인 일반적인 도덕적인 수준으로 볼 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수백억씩, 아니 수백이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뭐 수조씩 기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의로울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올 때 선행을 행해도 하나님의 절대적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다 못 미치는 자인 거예요. 따라서 접근법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 우선 우리말 성경으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드러난다, 밝혀진다, 계시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드러난다, 밝혀진다, 계시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이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의식법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의식법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역사적인 실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졌던 그것이 어떻게 실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본인 예수님 자신도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식으로 그 복음의 실체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안에 또 드러났다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앞에 있는 믿음은 시작되는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최종적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의 영역 안에 시작되는 믿음과 최종적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말을 그냥 직역하면 믿음부터 믿음까지라는 말입니다. 믿음부터 믿음까지. 말하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시종일관 믿음 안에서만 계시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오직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조처도 절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궁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을 바꾸면 믿음 밖에서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냥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수십만 명이 쓰나미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저처럼 비참하게 죽임 당하도록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스캔들이라고 말했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좀 똑똑하고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셔서 전체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성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인간의 영광이나 의와 인간의 경건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주 자신의 논증, 자신의 복음에 대한 변증을 더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미 우리가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구약 선지자 예언 자체가 복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냥 번뜩 떠올라서, 아 믿음과 관계된 좋은 구절 하나가 번뜩 떠올라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예언을 신약 저자가 인용할 때는 역사적 문맥 전체를 감안해서 인용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나가다가 아, 그 말씀이 거기도 있었는데 그게 좀 깨어지는 뭐 그런 정도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오해하시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에게 힐문한 반항적인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지요. 하박국 선자가 무엇을 불만스러워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기로서니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아수르 같은 이런 이방 나라, 이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루시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하는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실 때 일반적인 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1755년에 포르투갈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11월 1일인데 그날은 만성절이라고 그래요.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 성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1월 1일은 누구 성인, 1월 2일은 누구 성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365일도 모자란 거죠. 성인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르투갈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교회당 건물이 무너짐으로 평소 같았으면 사람이 없어서 별로 닿지 않을 건데 그날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했거든요. 교회당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도망을 갔는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바닷가로 도망나온 사람들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창녀촌은 멀쩡하게 남아있는 건물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식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라는 질문들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언약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어디에 나타난다 그랬죠? 아,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복음도 모릅니다. 믿음도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자가 활동했던 시대나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런 식의 질문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당시에도 그렇게 물었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더 악한 저런 놈들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의인들은 이처럼 고통과 어림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대표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한 때가 있다.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오. 그러면 너희가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했죠. 결국 바울이 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면 그때가 도래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대답이 사실은 대답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지마.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 하는 이 대답이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조리한 현실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하는 그 대답이 과연 대답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대답은 대답이라기보다 부조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의 궁색한 변명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 뭐 임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버리면 참 좋은데 그런 방식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견디도록 요구하는 이 대답이 과연 대답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이 대답을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죠. 어떻게 이 대답이 복음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정한 때가 이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때가 이미 도래하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그것이 핵심이죠. 믿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 죄인이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주지요? 오늘 내가 보니까 좀 재수없게 생겼다. 그래서 뭐 당신은 100만 원, 내가 평소 좀 선호하는 인상이다. 1000만 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사람의 신용도를 보잖아요. 직장,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통장 거래를 해왔고 관리했는지 그걸 보잖아요. 혹은 재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위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난 다음에 아무리 성화의 삶을 수준 높게 살아도 그것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확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아니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 그분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방식 이외에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먼저 계시되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알려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자구책을 구하지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집값 문제는 바로잡겠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언제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까? 뭐 이 정권만이 아니고 언제 소득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나요? 언제 공평과 정의가 참으로 가치로 자리를 잡아서 정말 약자가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있긴 있죠.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모습이 참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하나님의 참된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의로운 그 구원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참고 견디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부조란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지금 당장은 맡기는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기대고 맡고 맡기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인내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통 의인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훌륭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의,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만을 바라보고 견디고 참고 하나님께 기대는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다면 악인에 대한 뜻도 일반적인 이해를 따르시면 안 됩니다. 악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자신을 과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린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을 그토록 책망했습니까? 도덕윤리적인 순으로 볼 때 너무 훌륭했습니다.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과 선행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험악한 말을 들어야만 되었습니까? 그는 아벨의 부류가 아니에요. 가인의 부류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못돼 먹었으면 독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의 부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자기 의만 고집했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대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절대적으로 오면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딴에는 그래도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잘 보세요. 자기 생각, 이성, 지혜, 자기 철학 갖고 있는 사람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세리와 창기는 쉽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내세울 자기 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선생이죠. 경건하죠. 나름대로 배웠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많아서 하나님의 의의 총체이신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죠? 저 사람 죄인이다. 그래서 정죄하지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많은 죄들을 양산해내는 원천으로서의 죄 뿌리를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의가 없음에 대한 주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하박국 선자가 이 말씀을 한 의도를 제대로 모르고 인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가 사용한 이 단어 믿음이 아닌 신실함, 신뢰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의와 생명에 이르는 길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의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신실함과 신뢰에 초점을 맞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 4절의 의도를 바울이 몰랐거나 왜곡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신실함으로 자기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신실함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신실로 번역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믿음에 대한 바울의 예와 신실함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강조를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지 어떻게 주어진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불의한 세상이 아닌 복음에 나타난다 그랬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저희 교회 남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을 정말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는 싶은데 근데 믿음이 제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비가 왔죠. 인간은 분수대를 만들어서 잠깐 물이 아래에서도 위로 올라가도록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물도 어떤 물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죠. 그죠? 지하수도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땅은 절대로 비를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수고로도 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이와 같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칼빈의 친구요 또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데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믿기를 원하는 것보다 죽은 자가 공중을 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가릴 수 없다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가 아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선택하신 자에게 주어지죠. 나중에 그 사실을 말하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미리 정한 게 우선이에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근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볼 수 없는 인간에게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날 수 없는 인간에게 날아보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율배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인데요. 아담은 우리와 같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원시적 의를 갖고 있었죠. 그죠? 원시적 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우리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도 신비인가? 믿을 수 없는 죄인에게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도 신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를 바라는데 정말 믿음을 원하는데 저한테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나니 라는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거꾸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말씀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저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지요? 자신의 의를 더 신뢰하거나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래야요 우리가 어떤 뭘 경험하려면 거기에 내 영혼을 맡게 되잖아요. 그래야 뭔지를 알 수 있죠. 음식도 먹어봐야 되죠. 번지 점프도 실제로 해봐야 그게 뭔지 알죠. 전혀 복음 안에 자기 영혼을 한 번도 맡겨본 적도 없고 맡길 의지도 없고 아니 그저 뭐 설교의 한 시간도 깨워서 말씀을 들을 의지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뭘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사기도 설득당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이지 그냥 맨땅에 사기를 어떻게 당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보라고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믿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믿어야 우리한테 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혼을 참으로 걸어서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의 어떠함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복음 안의 삶에 이거 어떻게 드러나는지, 얼마나 오묘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그 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참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복음의 총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구절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복음 안에 사람의 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경험하고 누려서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고 주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의를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의해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